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저희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성경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식당에 가면 아주 고급 요리가 만들어져서 그냥 먹기만 하면 즐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곳에서 강단을 통해 성경의 흐름과 방향과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이제 직접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과 성령님과 직접 함께하는 그런 묵상을 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거칠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좀 길어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힘을 기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계속 또 2018년에 거의 마지막에 다가와 있는데 잘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 주간이 다가와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로 뭐 여러 가지로 또 행사도 하고 그럴 텐데 사실 뭐 아까 인도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탄이 주는 진정한 의미보다는 성탄의 의미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날을 주신 것을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살펴가는 이 출애굽기의 요 시기가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아홉 가지 재앙까지 살피고 다음 주에 이제 열 번째 재앙을 살필 텐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잘 맞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또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또 읽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의미도 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 3장, 4장을 통해서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찾아가서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이제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의 시간 가까이 그곳에서 만났던 이드로,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의 그 가축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를 민족을 구할 그런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과거 40년 전 그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 도와주려고 했던 민족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민족으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그 심지어 그때 좀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도 아무런 그 도우심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거절감 같은 그런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꾸 주저하고 회피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40년 전 40세 때 뭔가 자기 혈기 왕성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와는 다른 아주 낮아진 모습. 비록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가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낮아진 모습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고집이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택하셔도 우리가 지금 택함 받고 나와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여기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바르게 준비되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준비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다.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때 이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이 모세 때로부터 지금 이 시기까지 3500년의 시간을 쭉 훑어보면서 지난 주간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일하시고 가시는가라는 걸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비통한 삶을 뭐 100년씩 400년씩 살고 지난주 살펴본 역사처럼 중세시대 그 천년의 그 암흑기를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없었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일하실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 개나 막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이 이런 기둥과 돌 같은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자유지를 지닌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다음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신 이 자유지를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순종이 있을 때 그럴 때 믿음의 여정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 이 인간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교회와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생명, 그 한 사람을 낳는 그 생명을 세우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일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도와 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세워가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흐뭇해하신다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이 인격적인 생명이 성숙한 믿음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또 대부분 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출애굽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기까지 80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런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했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같은 사람들은 거의 뭐 야곱 이후 350년이 지나서야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래서 기다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우리가 지금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도 부름받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많이 이렇게 관심이 없고 또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왜곡된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하고자 하는 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끼리 종교생활 잘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알죠. 한 사람의 생명을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너무 어렵고 너무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마음 그 눈물들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2018년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달려온 거 아닙니까? 힘들었지요. 어려웠지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으나 어쩌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기대하시는 바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신 사명 앞에 나아갈 때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고 그래서 2018년 한 해를 그렇게 달려오신 우리 리더들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2019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변치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일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살핀 우리 3, 4장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 충분히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으셨을 텐데 근데 그 4장 끝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왔죠. 24절에서 26절의 얘기인데 뭐 여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찾아가서 막 부르시고 애써서 그를 뭐 야단까지 치시면서 이렇게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여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해석이 난해한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능하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살펴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차분히 좀 살펴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모세가 그 아들의 할례와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아내였던 십보라가 그것을 보고 돌칼을 취해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표피를 모세 발에 갖다 대니까 여호와의 그 사자가 모세를 놓아줬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읽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작해 볼 때 아마도 모세와 십보라는 그 아들의 할례 문제로 서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이 하신 그 어떤 전통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죠. 근데 단지 히브리인의 전통, 우리 조상이 해왔던 전통이라는 이거를 넘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 그 어린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 약속이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게 할례거든요. 단지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리마인드하는 차원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브라함 분명히 모세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면 이제 십보라 아내였던 십보라가 그걸 반대했던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십보라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하게 된 그 그두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그두라가 낳았던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보라도 어떻게 보면 어떤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어떤 거예요? 지금 이 할례를 지키고자 하는 모세와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십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지금 많이 있었는데도 굳이 뭐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통해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운명처럼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고 해도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도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보면은 장자들에게 그 선택권이 간 게 아니라 전부 차자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흐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결국은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성경이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던 미디안으로 그런 계통으로 나왔던 이 십보라 같은 경우 보면 아버지가 무슨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는 몰라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십보라가 그런 문제 때문에 대립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가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가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을 하도 아내가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예외를 둔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요즘도 뭐 이 국가 공무원을 하시는 그 요직에 들어가는 분들 청문회 같은 거 할 때나 뭐 대통령의 그런 이 모든 걸 볼 때도 자기는 법에서 위배된 상태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자기가 거기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할 때 국가 모든 국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똑같은 거죠. 모세가 지금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명히 이 십보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조상을 통해 알았든 아무튼 모세의 강력한 주장을 통해 알았든 알긴 알았는데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아이가 너무 아파 보이고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칼을 대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모세가 이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억지로라도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길을 떠나다가 십보라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그다음에 그 할례를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예배를 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들이 지금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 뭐 남편이, 또 아내가, 또 누가, 어쩌고, 이렇게 자꾸 얘기가 그런 걸 핑계대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쉬운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관계, 친구관계, 어쨌든 어떤 곳에서는 관계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위배되게 하는 좋은 관계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나눌 때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온전히 될 때 그 안에서 축복된 삶이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뭔가 맺어지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관계 때문에 사람이 죽고 심판을 받는 일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관계를 굳이 저는 바른 관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관계가 좋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 바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냐? 아닙니다. 바른 관계도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정의하는 것은 바른 관계와 좋은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좋은 관계란 하나님의 뜻이 빠진 인간끼리 좋은 관계. 많죠. 세상에 다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죠. 근데 그 좋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바른 관계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심판과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로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지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관계로서의 좋은 관계가 아니라 내가 비록 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는 뭐 이렇게 뭐 비아냥을 들을 수 있어도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성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지지 않는 바른 관계를 여러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전도도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같은 성도들끼리 놀러가서 정말 세상에서 하는 똑같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놀고 그렇게 즐기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일지 모르지만 단 정말 그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신뢰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관계도 좋은 거지만 다른 관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생명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계속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할례 사건이 그렇게 있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형 아론을 약속대로 불러서 동생 모세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이집트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죠. 그 대표들, 장로들을 만나서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이적들을 다 보여주니까 온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이제 가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이제 바로 왕에게 갑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한 그대로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바로 왕의 반응이 무슨 소리야 너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 재산인 이 노예들을 보내라 마라 떠들어대는 거야. 이것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전에는 일을 시킬 때 재료를 줬는데 그 재료조차 주지도 않으면서 결과는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아주 더 혹독하게 아주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라는 대로 모세가 가서 더하지도 않았어요. 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놀라운 출애굽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아주 잔악하고 혹독한 과중한 노동의 핍박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장 끝에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장 끝에만 해도 백성들이 막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막 경배하고 막 그러면서 막 힘이 났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모세와 아론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완전히 역반응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푸념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가서 말하라 그랬고 내가 와서 말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 더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뭔가 아주 좋은 결과가 막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죠. 또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 기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우리가 요구하는 바와 요구하는 때와 요구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바르게 한다고 해도 더 많은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가난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결과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 알고 왔는데 이런 결과를 맞으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조금 우리의 상황을 잘 좀 차분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얼만큼 정성을 바쳤냐 안 바쳤냐 그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어떤 식으로든 아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성을 봐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뭐가 좌절되는 걸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생각해보면 알죠. 이 세상이 전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향해 가는데 세상은 전부 반대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 이 한국의 그 지하철 같은 데서 그 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남들은 전부 흘려나가는데 거기를 내가 가가지고 저쪽 지금 다 나오는 반대로 가서 탄다는 거는 뭐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 아닙니까? 힘들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모두가 다 같이 으쌰으쌰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지금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신앙이 어렸을 때 다 오해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다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세상에 대한 이런 반응은 그냥 당연하거니 생각하는 겁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모세처럼 뭐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우리를 구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그렇게 항의하기보다는 좀 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일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공장을 자동화시켜놓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지구를 지구라는 공장을 만든 게 아니에요. 공장을 만들고 자동화시켜서 그냥 프로그램만 입력하면 돌아가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의 목적 속에는 하나님 닮은 인격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당신이 창조한 이런 시간과 환경, 하나님에게는 제한적이지만 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뒤에 보면 초자연적인 게 막 나와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유지를 가진 인간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궁중에서 키우시고도 또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또 와봤더니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바로왕, 이집트의 이 바로나 그 백성들이나 또 이스라엘 족속들이나 다 어떤 거예요?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도 전부 자기가 만든 신 우상으로 꽉 차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 족속들도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죠. 이때. 그 시간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본의 아니게 일이 지연돼 보이는 것처럼 반대가 되는 것처럼 뭐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건요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은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데리고 나가는 것도 아니라 200만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라는 그 시대에 또 한 200만 명 됐겠죠. 뭐 200만 명보다 조금 작았다고 성경이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200만 명 가까운 이집트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야 되고 또 데리고 나갈 200만 명을 다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고 해야 되는 게 출애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한 사역을 보지 않고 그냥 기적에만 눈을 보니까 가가지고 그냥 기적만 내트리면 뭐가 될 줄 아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읽어보시면 기적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이것이 지금 모세가 그렇게 갔을 때 그냥 간단하게 가가지고 뭐 그냥 아주 멋지게 한번 뭐 기적 보여주고 데려오고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해가시는가를 우리가 추적해가고 묵상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번이나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14번이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바로가 이럴 거야. 바로가 이럴 거야. 계속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도 막상 모세가 지금 바로왕에게 와서 그 얘기를 전하고 그 사람이 반항적으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인데 반항적으로 나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막 공격하듯이 하니까 막 두려운 거죠. 사람은 예상됐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반대와 원망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악성 댓글을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편안하게 보려고 해도 편안하게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막 잘못 자칫 그 악성 댓글에 빠져들는 날에는 막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6장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그를 부르실 때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던 그 계획을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자기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셔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알려주신 그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을 지금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그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 로드,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이름을 70인역이나 신약 같은 데서는 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16세기 이후에 이제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불려지긴 했는데 지금은 대다수 번역이 그냥 오랜 전통을 따라서 그냥 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했지만 내가 여호와다 라고 성명한 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를 보면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이 145번이나 나옵니다. 14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창세기 15장 7절이나 또 야곱의 경우는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소개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거 왜 그럼 이런 일이 있을까 봤는데 제 묵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죠.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그 백성을 인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적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고 그게 출애굽기고 그게 레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모세가 스스로 만나고 아주 친숙한 이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적을 때도 그렇게 익숙한 이름을 그대로 적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집트 생활 4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떻게 보였냐? 하나님 스스로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라고 소개하셨었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그 후손들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알리시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이름을 날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좀 정적인 모습, 이름 자체는 전능한데 굉장히 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보면 여기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 주, 주님 이런 의미는 뭔가 주, 나의 주인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함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좀 더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알리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끄는지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와라는 증거로서 어떻게 내가 여호와인지 알게 할 거냐라는 것을 약속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 왜요? 우리가 미래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당신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는 약속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건데 그때 그가 바로 나라는 걸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군주, 왕, 저들의 주인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구원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늘 말하지만 구약에서도 무슨 율법을 지켜서 되는 얘기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레위기 좀 우리가 살펴가겠지만 나중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지켜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러분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그 믿음을 따라 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백성들을 더 어렵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기회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좀 더 쉽고 편리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들이 너무 이렇게 싫어하고 뭐 힘들어하니까 그럼 하지 말까? 그렇게 하신다거나 그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너네 그냥 뭐 순식간에 내가 홍해 저 건너편으로 보내버릴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처음 그 뜻 그대로 좀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이끌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해 갈 때 이거는 교회와 성도가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 교회끼리 함께 합의해서 만드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단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이분이 하셨던 목적과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 뜻에 맞춰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막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적절하게 각색하고 또 가감하고 또 덧붙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성경에서 이 강단에서 딴 얘기 안 하고 성경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물론 우리가 함께 돕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돼야지 야곱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모세가 40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넘친 그런 순종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를 꼬이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이 교회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고 강단에서는 성경 말씀 안 하고 교회에서는 어려운 이 교리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도 안 하고 서로 좋고 좋게 지내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사람 많고 서로 좋게 지내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모여서 교회 안에서도 좋게 지내고 셀로 가고 구역으로 가고 뭐 어디 가서도 커 술 먹고 뭐 저거 저 다 좋게 지내고 아 그 세상에 가서 지내지 왜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못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모세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어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워하고 바로는 화를 내고 있는데도 어떻게 일을 해가시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 아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10년 동안 이 시태에 와서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가고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눈물난 노력 서로 다투고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울고 부둥켜안고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10년을 달려온 이유가 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10년씩 뭐 이렇게 같이 몇 년씩 다니면서 아직도 그 주신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안에 와 있는지 교회당 안에 와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믿음으로 초대하셨지 교회당으로 초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교회당까지 온 게 믿음인 줄 알죠. 아니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아 믿음으로 사는 거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비록 이 교회당이 다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겐. 왜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당이 있든 없든 이게 편리를 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환영받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더 공격할 거예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더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타협하고 희석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물타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교회를 좋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교회 갔더니 너무 편하게 해줘. 너무 잘해줘. 근데 사실 살아가는 건 자기 마음대로 지옥으로 가는데 너무 우리를 잘해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인 거죠. 동성애자들 와야죠. 와서 사랑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함을 받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못 오게 해서는 안 돼요. 오게 해야 돼요. 오게 왔을 때 다 같이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있자고 교회 법을 없애고 율법을 없애고 이것저것 다 없애가지고서 무슨 퀴어 신학이니 이래가면서 결국 각 얼버무린 우상에 숭배하는 그런 예배당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잊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준 이 본질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사역을 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뜻이 또다시 모세에게 설득되며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지는데 그러면서 잠깐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떤 인물인지를 여기 소개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처음에 그 모세를 낳았던 그게 뭐 레위 족속, 레위 지파라고만 나왔지 누군지 모르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나와요. 레위의 가계도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모세의 부모가 아므람, 그다음에 요게벳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아므람은 그 아내 요게벳이 고모예요. 고모. 고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모세가 태어날 때 시기가 지금 출애굽 끝이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거의 350년 뭐 300한 뭐 그 정도 지났을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요게벳 엄마가 누구 딸이냐면 레위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간격이 한 적어도 한 200년 이상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만약에 이 성경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살이 넘어서 결혼해서 모세를 200살이 넘어서 낳은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여기서는 그렇게 적고 있는데, 다른 구절들을 이렇게 쭉 보고 맞춰보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4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쯤 되면, 처음에 야곱 이후에 들어왔던 사람들로부터, 9세대 아니면 10세대 그러니까 한 거의 한 세대의 그 간격을 한 40년, 43년 뭐 이렇게 보면 거의 10세대 가량 흘려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 부모였던 이 요게벳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아비였던 고핫, 그 고핫 족속의 한 속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후대에 태어난 동명이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 족보를 보면 이게 대부분 정확한데 모든 자손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기록 목적에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세대들을 생략하는 그런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들이나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부터 꼭 족보가 거꾸로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올라가는데 거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맞춰보면 빠진 데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뭐 꼭 성경에만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반 그 역사 기록에도 이 왕의 족보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빠뜨려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혹시 읽다가 누군가가 이런 거 하고 시비 걸거나 그럴 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뭐 상대방의 문제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건 중요해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걸 갖다 들이대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말했죠? 이 성경은 분명히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오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뜻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가 성경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걸 우린 믿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잊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곤란한 지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데 상황은 꼬일 대로 꼬여서 이 백성들을 풀어야 되는 이 이집트의 바로왕은 공격적이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적대적이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걸 보면 지금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순종의 길에서 리더로, 인턴으로, 성도로 사람을 세워가라고 할 때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시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힘을 얻어서 사명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사람이 변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 자꾸 잘못하면 우리가 뒤로 백슬라이딩하고 열심히 수고하고도 넘어지고 이런 걸 보면 안타깝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도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2018년 사역을 끝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 해가 어땠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리더들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같이 섬겼는데 나중에 이제 와서는 다른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막 이런 거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황스러운 거죠. 참 이게 우리의 현실. 지금 모세가 겪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겪는 현실하고 너무나 똑같은 게 많습니다. 뭔가 함께하면 내년에는 뭔가 힘을 얻을 줄 알았는데 핑계와 변명과 또다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내용의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느낌은 그래요. 우리의 느낌은 그러고 우리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삶이 때로는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부르심을 받은 그런 받은 방향 하나님이 오라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그런 마음속에 갈등과 아픔과 주저함과 흔들림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길을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뤄내실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로왕의 그 부정적인 그 거부 이런 최악 순종했는데 최악의 상태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순종한 사람이 있고 그가 가서 말을 했으니까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신지 모세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왕에게도 알게 하고 그 다음 이집트 국민들에게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최악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도 다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제 왔어 뭔가가 뻥 뚫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하나님 그 도대체 누구시야 하나님도 어떤 분이야 하나님 왜 그러셔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설득하고 세우는 일이 순식간에 마술처럼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고 있는 건데 지금 6장 12절과 30절을 보면 모세가 어떤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말을 잘못해서 그러나 또 이제 자기 그 어떤 연민에 빠진 거죠. 자기의 어떤 그런 이런 이 자존심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이제 낮춰보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그런 기대가 있죠. 뭐 저도 여기서 뭐 회개하라고 막 다 자빠져 가지고 막 여기 꽉 차고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진 않아요. 정말 간절하게 준비해서 막 안타깝게 외치는데 눈이 말똥말똥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날이 있고 어떤 날에는 막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뭘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갈 때 유독 그날은 또 이렇게 불쌍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무튼 더 뭐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럴 때가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세우면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거대한 종이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그런 과정을 다 걸어서 깎이고 매맞고 막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커져가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행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어떡합니까? 7장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7장을 잘 읽어보면 그거예요. 네가 내가 전한 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나는 이 약속을 이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야 그것도 하나 못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알아 나도 알아 걔는 그럴 거야 바로왕은 그럴 거야 이집트 백성들은 그럴 거야. 그러나 너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라. 이것을 가감하지 말고 물타지 말고 그대로 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일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전하기만 하면 이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기만 하면 내가 그 백성들을 네 백성들을 우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 백성이든 온 열방이든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보통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우연이라고 우리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 처음에 모세처럼 듣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월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세월을 흘러와서 그렇게 완성된 성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일을 행할 때 꼭 하는 일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되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미 성취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잘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로 갑니다. 모세는 비록 과정마다 막 저항이 생기고 협박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또 투덜투덜거리고 막 못하겠다고 징징대고 그런 것 같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모세에게도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저도 1년 사역 뭐 몇 년, 10년 같이 해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말도 많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좋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연말까지 같이 걸어가고 그 길 가운데 꾸준히 서 있는 분들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까지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열 가지 재앙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물을 피로 만드는 겁니다. 나일강의 물이 전부 피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마술사들이 또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바로의 마음이 아주 강팍했죠. 두 번째는 이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는데 이것도 마술사들이 했어요. 근데 개구리를 없애는 거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바로는 뭐예요? 고집을 피고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티끌이 이 몸에 이가 되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들은 이때부터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세 번째 재앙이 될 때 마술사들은 벌써 포기했어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서 이거 전혀 뭐 귀뚱으로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또 재앙이 일어납니다. 파리, 온 지방의 파리. 이번에도 우리 찬양팀들 같이 어저께 그 수고했다고 1년 회식하는데 고기 냄새를 맡고 막 잘못하면 먹는데 막 콧구멍에 입으로 막 들어가요. 파리는. 몇 마리 와가지고 그런 것도 힘든데 엄청난 파리들이 올라와서 막 그렇게 괴롭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파리의 재앙은 고센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있는 데는 가지 않았어요. 바로가 있는 이 나라 거기만 그러니까 바로가 거기서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라 그랬다가 빨리 저 파리 좀 없애줘라. 없애고 나니까 또 마음이 싹 바뀌는 거죠. 그 다섯 번째 그래서 이제 악질이 일어납니다. 모든 짐승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번복하며 고집을 핍니다. 여섯 번째, 독종. 종기가 막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술객들부터 막 독종이 막 섬기는 사람부터 막 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도 아무튼 이 바로는 자기 몸 하나 편하면은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세상에 자기 살아가는 방법이죠. 자기 욕심의 모습. 그래서 또 일곱 번째 이제 우박으로 아주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게 사실 놀라운 힘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9장 15절. 내가 손을 휘둘러 전염병이 번지게 하여 너와 너를 그러니까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떠받들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마는 16절. 그래도 내가 너를 그냥 놔두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 내게 얼마만한 힘이 있는지 네가 똑똑히 지켜보게 하고 온 세상에 온 누리에 내 이름을 널리 펼치라는 것이다. 자 모세가 순종을 하니까 순종할 때마다 반항하고 거절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반항과 거절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그 스스로 열방에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건 모세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 이집트 왕은 지금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는 신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계속 신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나라는 거를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걸 보니까 이집트 이제 몇몇 신하들이 왕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듣고 재앙을 대비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건 내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멈추기를 원해요. 그래서 멈춰지면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또 그러면 사람은 이상해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먹고 살만하면 아무튼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떤 풍요로움이 나쁘진 않죠. 좋죠. 그러나 우리가 풍요가 만약에 하나님을 잊게 하고 멀리하게 한다면 그 풍요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은 잠시 풍요롭다가 결국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게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지금은 좀 불편할 수 있으나 생명의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여덟 번째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메뚜기 때. 그러니까 우박 피해 때문에 거의 뭐 이 먹을 것들이 다 이제 다 상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엔 거기에 이제 메뚜기가 한번 메뚜기 때가 확 지나가면서 아주 싹 다 그냥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왕에게 막 이제 막 직언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망한 겁니다. 이러면 다 죽습니다. 그냥 보내십시다. 근데도 이 바로는 안 그래요. 조건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남자만 데리고 갔다 와라. 왜? 다 같이 가면 도망갈까 봐 남자만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린 가야 된다고 거절하니까 결국엔 또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엄청난 또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부탁해서 또 멈추니까 또 마음이 변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홉 번째 어둠의 재앙이 임하는 거죠. 역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고센 지역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에만 괜찮았어요. 근데 이때도 바로는 자꾸 조건적으로 승인을 하는 겁니다. 뭐 가축을 두고 가라, 뭐 이걸 두고 가라, 저걸 두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오히려 얘기를 하죠. 우리는 희생제물과 번제물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간다. 다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막 모세를 향해서 이제 난 내 눈에 보이면 넌 죽는다고. 그리고 내쫓는. 그게 지금 아홉 번째 재앙.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홉 번을 계속 순종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아홉 번이나 계속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전하고 계신데도 뭐라는 거예요? 거역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라서 지옥으로 보내는 경우가 없어요. 늘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지옥 왔다는 사람 하나 없다니까요. 전부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바로처럼 끝까지 거절하고 그렇게 가는 존재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데도 계속 이제 나아갑니다. 전혀 이 바로가 변화의 기미도 없고 있는 것 같다가도 또 마음이 확 바뀌고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그런 걸 보면서도 모세는 이제 굴하지 않아요. 모세도 굴하지 않고 가서 바로의 문을 두드립니다. 왜요? 이제는 모세가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 왔을 때는 긴가민가 긴가민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을 때 다 그래요. 믿으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막 갑자기 이상한 생각 들고 그럴 때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에 이제 확실해진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 없이 가라는 대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재앙들이 단지 그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 왕에게 또 이 백성들에게까지 이제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기들이 믿던 그 신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놀라운 게 뭐예요? 그렇게 백성들과 왕이 고집을 피고 고집을 피는데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만약에 심판이고 한 번에 끝내려는 게 목적이면은 아니 뭐 그렇게 오래 합니까? 한 번에 다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왜라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의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꼭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집트인이라도 하나님 어떠한 거예요? 심판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증인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이 아홉 가지의 재앙을 쭉 내리실 때 이 내리시는 이 재앙 하나하나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전부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자 하는 이유로 타당성을 막 부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간 욕심이 드러난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 열 가지 재앙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서 믿고 섬기던 그런 신들 하나다. 그러니까 이도 얘들은 신이라고 섬긴 거고 똥파리도 섬긴 거고 다 섬긴 거예요. 신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실하게 설득하시고 변증하시고 확고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한 번에 끝장내고 다 죽이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지금도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저 이집트에겐 이렇게 나타났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과 같은 것들이 꽉 차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버려라.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계시하여 알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다가 뭐 빗대서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 말씀해 주시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성실하게 알려주시는 그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닮은 주의 백성이에요. 2018년 열심히 달려오셔서 리더로 지치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드러운 그런 어떤 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면서도 그릇된 것들을 다 닦아내고 깎아내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 전도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도는 그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에게는 마치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자기 노예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전도거든요.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와가지고 200만을 다 데리고 간다고 해보니까 어떻겠어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도에 민감하고 전도를 싫어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그래도 말씀을 듣고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체로 어때요? 아까 지금 모세나 이런 백성들처럼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전부 깨갱하고 숨어있는 경우가 많죠. 사탄이 땡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지금 이걸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계속 가서 그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하는 것, 사업하는 것, 직장, 학교, 친구에게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전하고 바르게 전하고 온전하게 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가 믿는 이 하나님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고 그분의 그 음성을 내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런 걸 싫어하니까 자꾸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참된 길을 소개받아도 오히려 우리가 공격받고 협박받고 위협받고 조롱받고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우리도 전도하다가 당연히 그런 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웃어넘기세요. 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전도할 때 하나님 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나 몰라요. 그러면 끝까지 싫어하면은 내가 당신을 기도하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래서 좋고 예수님이 이래서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기도하겠다고 그래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가는 그런 전도 그런 나눔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항상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에게 필요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찾아옵니다 그때는. 근데 우리가 같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너 사랑해 그러면 그 친구가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찾아오죠. 미아리 점집을 찾아가도. 그래서 우리가 술을 못 먹거나 담배를 못 피거나 이런 걸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영혼들 다 놓치는 것은 너무 분명한 거니까 까지고 말지 뭐. 그게 뭐 얼마나 뭐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다가 내가 늘 즐겨했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내가 이걸 하는 순간 넌 이제 며칠 못 산다 그러면 그러다 죽지 뭐. 그리고 지옥 가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얘들이 즐겨가는 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 쪽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어봐. 너무 좋아. 하나님 널 인도하셔. 하나님 너 사랑하셔. 너를 지키실 거야. 너를 인도하실 거야. 너를 죽음으로부터 너를 건져내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야죠. 아까 모세가 할례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을 당할 뻔했던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즐길 거 다 즐기고 다 놀 거 다 놀면서 교회 가자는 말이 나오지도 않죠. 오지도 않고요. 오늘 지금 그 얘기들을 이어놓은 이것에서 우리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영적인 전쟁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고 이 감정적인 긴장과 오랜 시간 동안의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친구인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싫어해요. 피할 수도 있어요.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친구면 어쩌면 또 안 만날 수도 있겠지만 가족인 경우는 더 힘들어요. 가정에 혁명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그런 불화를 주기 위해 왔다고 그랬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싸우게 한다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한 걸 가지고 가니까 세상에 너무 익숙하고 거기가 편한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격하고 그러니까 자꾸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예수 믿으면 대로가 열리고 뭐 그냥 하늘에 천사의 날개를 달고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거라고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늘 힘들고 어렵고 죽을 일만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셔 아시잖아요. 충분히 우리 나름대로 즐기고 누릴 수 있어요. 다만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다 몰려가는 것을 안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남들이 저만큼 갖고 있고 남은 저런 집 갖고 저런 옷 입고 저런 명품 갖고 뭐 이런 거 나도 그거 갖고 싶어서 지금 이 난달이 난 거 아니냐고요. 좀 가치를 다르게 보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뭐 한국에서 무슨 파카 같은 거 비싼 거 뭐 이런 거 판다고 해도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리 명품에 뭐라고 해도 그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면 그게 아무 소용도 없는데 지금 세상 나라 속에서 허부적거리고 있으니까 그게 귀해 보이고 남들처럼 자꾸 보여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 보이는데 신경을 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또다시 전하고 그래서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얘기하고 그런 게 우리 삶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사람도 자꾸 잔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걸 심어놓고 그리고 끝까지 그 옆에서 신실하게 지켜주는 거 그게 언젠가는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찬스를 잡아내는 그런 지혜일 수 있겠죠. 자, 겉으로 볼 때 모세는 바로에게 아홉 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협박당하고 쫓겨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면 어땠어요? 모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대요. 백성들과 신하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왕이 신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무슨 재앙이 있을 때마다 자기 혼자 도망가기 바쁘고 자기 편리하기 바쁜 사람일 뿐이야. 그러나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죠. 너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만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계속 거절이야. 갔는데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나는 거절만 당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가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하다가 거절당한 거 두려워 마십시오. 거절당하는 것도 전도예요. 우리가 거절이 싫어서 그렇지 오늘 모세를 보세요. 거절이 뭐예요? 전도예요. 내가 분명히 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거절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잘못 전해서 저 사람이 진짜 그래? 라고 하면서 만약에 오해를 하면은 우리가 잘못 전한 거예요. 오히려 바르게 전했더니 아 그딴 소리 하지도 마 그렇게 말한다면 바르게 전한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나눌 건데요. 이 본문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이제 말한 것처럼 주님의 그 성탄에 우리가 기념하는 날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아주 잘 그거를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알게 할 겁니다. 오늘 드린 묵상의 말씀들 잘 들으시고 또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정말 모세와 같이 또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